예, 오늘 우리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50장 끝이죠. 지난 2018년도에 시작이 돼서 2018년 한해 말씀을 나누었고, 작년에 우리가 또이 묵별로 흩어지면서 조금 멈췄다가 올해 창세기를 이제 보게 됐는데, 오늘로서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묵상합니다.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지만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저 원대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이죠. 시작의 책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죠.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아니, 이온 우주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 모든 시작들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특히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도대체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또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다루기 시작하셨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쭉 살펴본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반드시 손에 쥐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원, 연원, 시작에 관한 얘기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의 시작에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우리는 그 시작의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원대한 심오한 얘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요셉이 마지막 이제 또 운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야곱은 죽었지요. 요셉도 죽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얘기지만, 오늘 이 족장, 네 번째 족장, 요셉의 죽음으로 일단락을 맺게 됩니다. 물론 창세기로 모든 성경이 끝나는 게 아니듯이 우리의 죽음도 또한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볼 주제들이 있는데 1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고.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불안하기 시작을 해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형제 간에 또 불안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잘 아는 대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형들 안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그동안 참고 참았던 그 복수심, 그 원한이나 분노가 폭발하지는 않을까, 그래야 우리한테 이제 그 칼날을 들이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스물스물 기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아버지 장례식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이 동생이 그동안 아버지가 계실 때는 꾹꾹 눌러 참다가 이제 혹시나 그 본색을 드러내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죠. 두려움은 이렇게 왜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할까요? 혹시나 이러지는 않을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가상의 이 현실을 혼자서 막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안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에 사로잡히면은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일어난 실제가 아닌데도 눈앞에 상황이 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번 염려라는 끈에 딱 붙들리고 걱정이라는 데 목덜미를 한번 붙들리면 여러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황장애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일어나지 않은 현실, 그러니까 만약, 혹시, 아마 이런 일들에 자기의 생각을 쏟아붓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어떻게 무슨 행동을 취한 것도 아닌데 이 요셉의 형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제 이 형제들끼리 모여서 자, 우리가 요셉한테 가서 정말 우리를 좀 안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자고 누굴 하나 보내기를 결정을 했어요. 아마도 또 형제들 중에서 대변할 만한 유다가 그 일을 맡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누가 한 사람 가서 요셉에게 그 형제들 안에 있는 불안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하여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는데 당신 아버지가, 뭐 당신 아버지라고 할 건도 뭐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는 거예요.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유언 얘기를 또 꺼낸 거예요. 아니, 유언은 아들들 다 모아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들들 다 모아놓고 유언하기 전에 요셉은 특별히 불러서 따로 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얘기라면 야곱이 하지 않았을 리가 없겠죠. 따라서 야곱은 그 얘기를 갖다가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은 없어요. 적어놓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가능성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요셉에게 직접 하거나 꼭 해야 될 얘기라면 그 얘기를 하고 갔지 형들만 따로 그 얘기를 해놓고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불안하면은 이런 유언을 명분 삼아서, 유언을 핑계 삼아서 요셉에게 와서 그런 불안한 심정을 털어놓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꺼내니까 그것도 뭐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말이 복잡해요. 그럼 죄인들의 특징은 말이 복잡합니다. 말이 꼬여 있어요. 한마디를 못합니다. 야 요셉아 우리 좀 용서해달라 하면 될 일을 뭐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얘기할 때 좀 쉽게 얘기하십시오. 나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내가 누구누구의 뭐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고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나는 누구다 한마디 하면 될 일을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비비틀어서 꼬아서 사는 그런 이 습성들이 생긴 거죠. 그게 다 여러분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울 게 없다면 우리가 정직하다면 뭐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얘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중요한 사람들이 얘기를 어렵게 해요. 듣는 사람이 중요하면 말을 쉽게 합니다. 자기가 중요하면 어려워요. 제가 그러지 않아요. 전문가가 두 종류가 있다고. 자기가 중요한 전문가는 갈수록 말이 어려워져요. 그러나 듣는 사람이 중요할 때는 우리 쉽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서 뭐 신학 공부도 하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시장 통해서 쓰는 말밖에 없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려우면 진리가 아니고 전문 지식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말이 옛날 말이고 옛날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졌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새 최근에 제가 누굴 만났는데 여기 11살 먹은 애가 요새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살다 온 아이인데 이 말이 다 그냥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네. 여보 놀랄 일 아니에요?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울었대요. 감동이 돼서. 찬양을 부르면서 울었대요. 감동이 돼서. 가사도 모르는데. 그만큼 우리는 이 우리가 주고받는 이 소위 소통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 몰라요.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막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에게 찾아간 형들 마음속이 지금 복잡하단 말이에요. 왜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40년 동안, 40년 전에 저질러 놓고 40년 동안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형들이 그 말을 하는 걸 듣고 반응이 뭐예요? 울었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웁니까?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은 눈물이 많아요. 긍휼이 많은 사람은 자비가 많은 사람은 눈물이 많아요. 안 된 거죠. 형들이 안쓰러워요. 언제 용서했는데? 이미 옛 지난 일이고 다 용서한 일이고 지난번에 한번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껴안고 포옹하고 그리고 끝난 일인데 형들은 뭐예요? 끝이 안 난 거죠. 그때도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 그냥 감정이 격해서 울었을 뿐이고 형제지간에 혈육에 정을 느껴서 울었을 뿐이지 하나도 그 문제가 이게 온전히 다 해결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 문제가 고스란히 그들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죄인의 얼굴들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가 용서되었다는 뜻이에요.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지겠죠. 그러나 용서받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았지만은 용서받지 않은 자로 살기 때문에 얼굴에 기쁨이 있겠어요? 밝은 빛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렇게 믿고 살아야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죄가 두려우면 또 죄를 지어요. 죄가 두려우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그렇게 지금 요셉이 형들을 보고 이 울었다는 건 뭐 분해서 울었겠어요. 다시 화가 새록새록 나서 울었겠어요. 그 형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언제 용서했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45장 얘기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45장. 그때 이미 요셉이 형제들하고 어떻게 화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나요? 45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 로 삼으셨나이다. 어떻게 해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셉은 여러분 내 인생을 관점으로 삼아서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려고 들어서는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한 사람이에요. 내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려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틀이라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게 뭘까요? 인간은 생각하는 자유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데카르트 표현처럼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죠. 철학적 명제지만은, 그러나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은 다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생각이라는 틀, 그 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짐승과 다른 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 거냐? 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작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요. 내가 어떤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살 건지를. 그러나 요셉은 해석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을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틀로 해석하고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환란이, 어려움이 해석되었기 때문에 형들을 이미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게 해석이 안 되면 용서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고난을 겪겠지만, 인생을 너무 내 좁은 소견으로 해석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의 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용서가 되었는데 요셉의 형들은 울기만 울었지 감싸 안고 그냥 포옹하는 시늉만 냈지 생각의 틀이 하나도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를 받아도 용서를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모르고 사는 거죠. 오늘 요셉은 우리가 45장에서 보았듯이 말이죠.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이유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생각의 틀로 세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구원의 틀로 이 인생을 해석하기 위해서, 아니 인생을 해석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인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그 머리로 생각을 한다고 그게 해석이 됩니까? 따라서 요셉은 이미 형들을 생각도 할 어느 시점인지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예전에 다 지나간 일이요, 용서하고 그는 미래를 향해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살지 않았고 현실에 지지 않았어요. 현실을 견뎠고 현실을 이겼습니다. 왜요? 그는 세상의 틀로 자기 인생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틀로 생명의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게 다 부질없이 용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더 사랑할 수 있었고 더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자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오늘 요셉이 형들이 지금 또 와서 용서해달라는 그 말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픈 까닭이 뭐예요? 여전히 변함없는 그 좁디좁은 소견에 자기 인생의 경험에 붙들려 묶여 살아가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와서 그렇게 전하더니 이제 가서 요셉이 울더라. 가서 자기 형제들은 전했어요.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아, 큰일 났구나. 요셉이 또 울었어. 얼마나 분하면 또 네 앞에서 울었니. 우리가 다 가서 죄를 고하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보자. 다 몰려와가지고 또 이제 엎드려서 이제 또 우리는 종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딱 두 마디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 남을 두렵게 만들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인간도 앉지 않는 것, 거기에 어떤 사물도 그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수 있지만 슬쩍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고 찬탈할 수 있지만 다시 내려오는 것, 그 자리에는 아무도 인간이 앉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묵 가운데 두셨을 때도 우리는 그 침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구원이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까? 저도 뭐 직장생활도 해보고 가정생활도 하고 이리저리 생활을 해보지만은 그저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쥐면 사람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어요. 무섭게 만들어요. 돈으로 쥐어 흔들고 권력으로 흔들고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구원이란 뭐예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능적인 무서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 구원을 놓친 거예요.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딱 두 마디로 정리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기 위해서 요셉은 얼마나 많은 침묵을 했을까요? 저는 요셉이 참 할 말이 많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도 침묵으로 기도했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고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나이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그는 한만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가 할 말, 입을 벌 열기 시작을 하면 그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야 마땅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그는 수많은 순간 시간 동안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음해에 빠졌을 때도 덫에 빠졌지만 그는 입을 닫았던 사람이에요. 침묵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요셉의 침묵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계속 우리가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해준다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 보면 귀신 소리를 듣고 하나님 소리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침묵 가운데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한다는 걸 누가 이렇게 얘기를 뭐 이렇게 만드는 얘기했죠. 유럽에 어디 작은 교회에 뭐 예수님 동상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뭐 사람 크기만한 동상이 하나 있어서 거기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정말 응답이 잘 된대요. 근데 교회 문지기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자기도 저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에 한번 서 있으면 원이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린 모양이에요. 내가 한번 막 하루만 한번 거기 좀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럼 너 딱 하루만 한번 서 있어 봐라. 그 대신에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와서 무슨 기도를 하든지 무슨 뭐 행동을 하든지 너는 동상이니까 가만 서 있기만 해라. 그럴 수 있겠니?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서서 이제 듣는데, 처음 온 사람이 어느 부자가 와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부자가 돈가방을 들고 와서는 이 사람이 가끔 가다가 스트레스를 노름으로 풀었는지 기도 제목이 오늘 이 돈 가지고 제가 노름방에 가는데 큰 돈을 따게 해달라고 노름을 기도를 한 거예요. 재미없는 방이구나. 하여튼 간에 이야기 시작한 거니까 다 해야 되죠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고는 이제 가방을 놓고 나간 거예요. 깜빡. 두 번째 온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아내가 중병에 걸려서 아내를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돈이 없는데 병원비도 없는데 아내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눈을 뜬데 돈가방이 있으니까 그걸 들고 나가고 기도 응답이 받았구나. 그래서 그 돈가방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청년이 하나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곧 바로 원양 항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야 될 친구인데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러 온 거죠. 안전한 항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이제 나가려는데 이제 그 부자가 찾아온 거예요. 너 내 가방 내놓으라고. 싸움이 옥신각신 붙으니까 첫 번째 기도 때도 침묵을 하고 두 번째 기도 때도 가만히 있었던 이 문지기가 하도 싸우고 둘이서 멱살을 잡고 경찰서를 가네 못 가네 하니까 아니다 이 사람이 안 가져갔다고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은 배를 타러 가고 이 부자는 돈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이제 불러가지고 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 에? 그 부자는 말이야 그 돈 가지고 가서 다 잃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또 노름에서는 다 탕진하고 죽었어요. 두 번째 그 아내가 중병에 들었던 사람은 그 돈을 못 가지는 바람에 아내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배를 탄 청년은 한 달도 안 돼서 배가 침몰해서 죽었어요. 아니, 너무 심각하게 또 듣지 마세요. 제가 요 뒤에 죽었다는 얘기는 다 제가 만든 얘기예요. 아니 이 친구가 입을 여는 바람에 셋이 다 죽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부재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다. 여러분, 부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그게 왜 대표적인 얘기예요? 아들이 그렇게 불효막심한 짓을 하고 아버지 유산 살아 있는데 유산 다 가지고 나가도 아버지는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냥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열어주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일하셨다는 걸 이걸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성숙하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욥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처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했습니까?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욥이 뭐라 그럽니까? 욥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1절 22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걸 다 잃었지만 그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원망했습니까? 단 한마디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어 불평이나 불만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다, 이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부재의 사인, 내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속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침묵하셨어요. 노예로 팔리는데도 침묵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지는데도 침묵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됩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게 되었다,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종교인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붙들려가가지고 그냥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에 얼굴이 찢겨서 피가 나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그 둘, 예수님의 삶이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건졌다, 얘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누가 생명을 건지고 있습니까? 모여서 예배드리면 불안하기만 하다라는 얘기만 들을 뿐이지.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셉은 그 모든 순간에 그는 침묵할 줄 알았고,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오히려 경험했고, 그리고 그는 끝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자,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침묵을 견디다 못한 형들, 요셉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들은 불안하게 그지할 바가 없고, 그래서 기어이 요셉을 쥐고 흔들어서 좀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고 하도 얘기를 해대니 요셉이 하는 수 없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위로했다, 얘기해요. 근데 그 위로의 내용이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형들과 조카를 내가 거두겠습니다, 내가 보살피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요셉은 이 형들을 체면 때문에 간 겁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맡아서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들을 용서했었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한 번도 형들을 미워한 흔적이 없어요.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받는 자였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제발 사람들을 그렇게 예? 미워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4장 20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가 누구를 지금 미워하고 있으면 뭐 가짜죠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건 전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면 우리는 동일한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걸 우리는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린 그냥 바쁘게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힘든 사람 왜 만납니까? 힘들지 않게 만날 사람도 많은데. 따라서 우리는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시간을 따로 낼 이유가 없을 만큼 다 바삐 사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지혜를 말합니다. 야,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줘라. 이게 옛날에 제 어른들이 속 좁은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미운 사람한테는 떡을 하나 더 줘라. 여러분, 더 깊이 풀면 뭐예요? 우리가 미운 사람, 미운 생각이 들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라. 그 사람과 식사를 한 번 더 해라. 그 사람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져라. 그 사람하고 조금 더 대화를 해봐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지상 명제와 같은 얘기를 우리가 소화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운 감정이 들었을 때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그렇게 소통의 길을 열기 위한 노력은 그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기울여야 할 삶의 모습이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요셉이 얘기를 읽으면서 형들이 하도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후로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형들을 더 자주 만났어요. 그 조카들을 더 자주 불렀어요. 그래야 애굽 땅에서 사는 방법, 애굽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할 것인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유업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힘들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도대체 신앙인의 삶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요셉은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이에요. 요셉을 보면 상처가 없고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을만 하죠. 예수님이 장차 먼 훗날 오시기 전에 그는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표상하는 그런 인물로 기억된 것이죠. 자, 요셉 얘기를 조금만 더 읽고 이제 정리를 합시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쓰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아들이 아버지 야곱이 입양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또 3대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므낫세 아들 마길, 그 마길이 낳은 아들을 다시 본인도 아버지 야곱이 두 아들을 입양했던 것처럼 자기도 길렀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몇 살에 그가 죽었어요? 110년간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치면 뭐 장수한 것 같이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믿음의 그 선조들에 따지면 어때요?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그 다음에 야곱 147세, 비하면 110세는 뭐 한참 일할 때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젊은 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으면 명이 짧아졌겠어요. 노예로 살고, 예? 죄수로 살고, 무슨 뭐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밥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속이 편했겠어요? 그러다가 총리가 되면 편합니까? 여러분, 노예 생활하다가 총리가 되고 재수하다가 총리가 되면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단 한 번도 마음을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은 좌불안석하다가 병에 걸려 죽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나마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냈기 때문에 110살이라도 산 것이죠. 따라서 저는 110세를 살았다고 할 때 이걸 보면서 220년을 살았구나, 아니 330년을 살았구나, 우리는 물리적 시간에 묶여 사는 게 아니구나, 어쩌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뭐 할머니가 105세 살았는데 105세 사는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꼭 3등분해서 산대요. 8시간 반드시 자고, 예? 8시간은 일하고 8시간 먹고 뭐 나머지 이런저런 일을 한대. 근데 보다가 야 뭐 그러면 뭐 40, 50년 정도 잤구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이 다리를 꼬고 천년을 그렇게 뭐 서가지고 우아한 자태로 생각하는 게 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아먹을 것밖에 생각 안 하는데. 그 천년이 무슨 시간이, 세월의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그게 복도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짧게 살았지만 그는 이미 그 제한된 시간을 구원의 틀로 인생을 해석했고 구원의 틀로 그의 삶을 살아내고 구원의 틀 속에서 그는 삶의 시간들을 영원한 시간으로 잇대어 살았던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살아가는 시간, 시간들이 영혼의 시간으로 맞닿아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제한된 시간, 지극히 짧은 인생을 살아도 결코 짧다고 노심초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3년밖에 공생애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3년으로 충분한 삶을 사셨어요. 이 교회가 벌써 8년째 됐는데 저도 너무 오래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뭐 자꾸 더 하라 그러는데 더 하라 오지 마시고 때가 되면 그만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뭐 그래도 그 얘기하면 섭섭하겠죠 또, 그죠? 그럴 거예요. 아마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럴 거예요. 자,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 요셉이 형들을 놓고 유언하는 거예요. 아니, 형들이 죽을 때 본인이 유언을 들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오래 사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는 이미 죽음이 눈앞에 와 있지만 그는 약속의 땅이 가슴에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여기서 죽지만 아버지 야곱이 묻히던 그 가나안 땅, 그리고 내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나를 기어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요셉의 얘기를 이렇게 딱 한 줄 써놨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이 죽었는데 그 자기가 돌본 형들과 조카들에게 이 땅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은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나그네 길, 인생 나그네 길에 영원히 머무를 자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뼈를 메고라도 그 땅에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실제 이게 궁금하니까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벳헷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건 나중에 360년, 죽고 나서 360년 후에 후손들이 말이죠, 그 유골을 들고 와서 세겜 땅에다가 묻었다 얘기란 말이죠. 야곱은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혔죠. 그 아들이 죽기 전에,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내가 세겜의 땅을 샀는데, 땅이 있는데 그걸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그 세겜에 있는 하몰에게서 산 그 땅에 묻혔다, 해골이 묻혔다는 얘기죠. 요셉이 죽기 전에, 야곱이 참 죽기 전에 이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느냐면,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영원한 백성들이다.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한 약속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곧 죽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면은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남아서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우리가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육신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묶여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죽음 이후가 보장된 삶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영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영생을 사는 것이죠. 그 말씀에 붙들린 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오늘 그 말씀이 기억되었을 때 요셉은 죽었지만 360년 후에 다시 그 유골들을 가지고 후손들이 가서 세겜 땅에 묻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로부터 3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그 얘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까닭은,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여전히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 온 땅의 역사를 인간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His story, 그의 얘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His story, 그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도 큰 제국이었고 야곱도 요셉도 그 당의 총리였지만은 그건 다 장식물들과 같은 거예요. 그 시몬하고 원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지극히 작은 이야기일 뿐이고, 오로지 하나님 그분만이 이 거대한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의 이야기, 그 틀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이야기의 일부분이 될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기쁘고 더 감격적이고 더 영광스러운 삶은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해석되기를 바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석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일부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를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뛰어내리고 싶고 그냥 이 삶을 정리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해석되지 않는 인생을 내 좁은 생각으로 해석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로 그 틀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를 마칩니다. 2년 동안 주일마다 보았던 창세기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다시 출애굽을 바라보고 요셉의 죽음은 다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죽음 또한 먼 미래를 바라보는 죽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죽음이 해석되듯 주의 틀 안에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해석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찮은 티끌과 먼지와도 같은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주께 붙들린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묶인 삶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으로부터는 자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